사도행전 16번째 First Gentile Church, First Gentile Christian.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봉독했습니다. 성경에는 젠타일,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다른 민족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유태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야짜바 부르는 것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온 세상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어 나갔는데, 오늘 본문은 First Gentile Church, 그러니까 최초로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지는 이제 정식 교회이지만은 아주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그 교회인데,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한 선교지의 중심이 되는데,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지 못하던 일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또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이 당시 시리아의 수도인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동서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라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로 그 동양의 여왕, 퀸 오브 에이지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주전 300년에 알렉산더의 그 장군인 세뉴쿠스가 세운 도시인데,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안디옥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라 시리아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유대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하면은 인도하고 중국 사람까지 많이 살고 있는 아주 말하자면 당나의 아주 국제적인 도시, 그리고 당시 인구 50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또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대도시. 그러니까 동양의 뭐 신비주의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세상 모든 그 우상 종교가 혼합된 도시,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주 대도시라는 그런 배경을 마음에 드시고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페니키아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또 시돈과 두로가 있던 것이고,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로스 혹은 구브로는 저 섬, 터키 남쪽에 있는 섬, 또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제 스데반 순교 때 사바로 터진 그 복음을 품은 씨앗들은 가는 곳마다 이제 떨어지는 곳마다 전도를 하는데, 그 대상이 모두 자기네 동족인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 모든 족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던 당시에 유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는 아주 통통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라 또 많은 사람들이 리얼 가시죠. 하나님한테 유대교로 개종하기 원하지만은 유대인이 되려면은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율법 중에서도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사나이가 태어나면은 8일째날 할례를 하는데, 할례는 갓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만일 8일째 되는 그 할례일이 안식일과 겹치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도 그날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기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의식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유대인한테 안식일은 보통 날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는 날, 그날이 안식일인데 하필 그날에 사내아기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제가 쉬운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사내아기 고추 끝에 싸고 있는 그 살을 잘라내는 아주 말하자면 대수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특히 할례를 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인간들, 그러니까 특히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시키는 이유가 유대인에게, 온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택하신 도구라는 그 표지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그 전통, 율법 묶여서 뭐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사람은 물론 기독교로 개종하는 할례는 그 이방인에게도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할례 의식은 그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할례의 목적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것인데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할례를 하는 데니까. 근데 성인 되는 남자가 할례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채로 그냥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God fearer라고 부르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자라고 믿지만은 할례는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 기독교에서 많이 끌어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유대인들의 할례 의식은 기독교에서는 세례 의식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세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할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의 할례 문제는 AD 49년에 이제 기독교 처음 총회가 열렸는데 그걸 예루살렘 총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는 할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난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아주 고집하는 일부 유대계 크리스천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 포함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그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아주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게 헬라어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혹은 헬라인의 그 원문이 헬레니스테스는 종족에 관계없이 헬라식의 언어와 문화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뉴욕 근교에 거주하는 영어권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할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비록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이긴 했지만은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아주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교에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데 할례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헬레니스테스가, 그러니까 여러 이방인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교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안디옥교는 시작부터 이방인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도들은 그 율법과 전통에 묶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침체 상태에 있지만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출신들 제자들이 성령님의 사랑 음성에 순종하기 때문에 아주 그 결과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소수의 복음 전도자라고 하여금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이루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왜 안디옥으로 사람을 보낼까요? 직계 제자가 아닌 그 디아스포라 제자들이 과연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인데 왜 바나바를 보낼까요? 여러분, 바나바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나바는 이 사이프러스 출신이라 그리스 문화를 잘 알고 있고 그리스에 통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이 바나바, 원래 이름이 요셉이고 바나바는 제자들이 붙여진 이름입니다. 별명입니다. 그 뜻이 위로의 아들, Son of Consolation입니다. 네, 평소에도 어려운 성도들을 잘 보살피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 또 가난한 자를 돌본 사람,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자기의 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사람, 사람들과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한마디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성경에서도 어떤 흠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을 모두 격려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간 곳마다 사람 격려한 사람입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다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요. 여러분이 누굴 닮고 싶으면 바나바 닮으세요.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도 바나바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그 안디옥교의 리더를 소개하는데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 미루어서 안디옥교의 리더들이 완전히 바나바한테 혹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담임 목사로 초대했을 것 같아요. 자, 바나바도 디아스포라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고리타분한 사도들과 보다는 같은 배경을 가진 그 안디옥교의 리더들과 같이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남아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자, 이제 안디옥교회는 아주 예상밖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안디옥교회 인구 50만의 당시 세계 3대 큰 도시, 도덕이 무너진, 그렇지만 도덕이 무너진 한 이 거대한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음은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갔는데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어떤 교회가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또 그 복음이 뉴욕 메트로폴리탄으로 완전히 퍼져나와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문제가 뭐냐? 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경험 있는 목회자도 부족하고 근데 부흥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뛰어난 교육 전도사 혹은 목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사람을 초빙하면 그냥 되는 간단한 일 같죠. 사람 뽑으면 됩니다.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셋도 되고 넷도 되고 다섯 되고 몇 배 상승 효과, 이걸 뭐라 합니까?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이유가 많을 겁니다. 근데 특히 질투심, 시기심.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영성이 뛰어나도 질투심이 없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아마 아담 이후에 사람이 타락한 그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런 노래를 듣고 이 사울왕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울이 아닙니다. 이 사울보다 천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 질투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목사의 설교가 담임 목사보다 좋다는 소문이 들리면 부목사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네. 그 이유가 바로 이 질투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께 목사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목사가 부부라는 사실, 이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그 사실 하나 갖고 이 두 사람 목사의 그 안에는 질투심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백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질투심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보다 설교를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좋은 설교를 하고 있는 아내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동역자로서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질투심이 없습니다. 아, 참, 이 세상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러분 예정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부부가 목회를 한다는 게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두 목사님이 담임 목사, 부목사가 맨날 서로 우렁대고 있는 걸 보시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 사울, 바나바의 와이프도 아니에요. 근데 사울에 대한 질투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와이프도 아닌데. 이 바나바에게 있는 최대 장점이 질투를 안 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일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자신 있는 사람들은 남이 아무리 뛰어나도 질투 안 합니다. 이게 질투라는 게 결국은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교육하는 데 열정적이고 뛰어난 인사를 가진 사람을 아는데 바로 다소에 살고 있는 사울입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수소문 해서 사울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보통 상황 같으면 아무리 바쁘고 힘에 붙여도요, 자기보다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동역자로 데려온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자기 자리 뺏길 거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 일을 할 적에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자리를 여우를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더 좋은 자리가 나타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양보 많이 하세요. 더 좋은 자리 돌아옵니다. 나중에 사회 가서도 그렇고 자꾸 양보하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양보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면 있기 때문에 양보하세요. 그런데 사울은 다소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학자들의 주장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는 사울이 7년 동안 혼자 있다 보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증에 그냥 열등감에 그냥 허덕이고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모릅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못하던 것을 그런 사람이에요. 열정과 성격이 있는 사람인데 집에서 그냥 앉아있을 쓸모가 없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방인 전도에 아주 많은 경험을 쌓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하나님한테 무지하고 예수에 대해 전혀 모르는, 한마디로 복음을 처음 듣는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그 노하우가 있을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나바는 상담하고 일 처리하는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고, 이 사울은 가르치고 전도하는 데 아주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한다면 이건 환상의 조합입니다. 초대교회 권위자 F.F. 블루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하면 바나바는 사울이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에 예루살렘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사본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간청해서 모셔왔다고 기록된 사본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야고보나 베드로가 찾아갔다면 사울 아마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울한테는 은인입니다. 그래서 뭐 사울을 설득하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준비가 이렇게 철저하십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안디옥교회로 가기로 하고서는 이제 악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악수하는 장면을 머리로 그려보면서 아, 이게 세계 복음화로 인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던 천사들도 박수로 환호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사울한테 큰 교회 설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게 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소개되는 안디옥 교회의 그 멤버들을 보면요, 사울의 서열이 제일 뒤인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교육 목사 정도 맡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사도행전 12장 25절이나 13장에 가면은 옛날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그 위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사울의 호칭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사울이라고 안 부르고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는데 이 여행을 주도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2차 여행을 떠나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은 사울. 여러분,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사울로 넘어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바나바, 그럴 줄 알면서도 사울을 초빙하는 것은 그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보다도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이래서 멋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사울 사이에 있는 차이점은 이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면서 참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는데, 바나바는 그 이름의 별명처럼 격려하는 사람, 사울은 은사가 있는 설교자, 바나바는 사랑과 위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인 반면에 사울은 아주 탁 부러지는 칼 같은 사람. 자, 사울은 사악한 우상으로 물든 새 신자들의 그 머릿속의 그 이성을 깨부시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가득 채우는데, 그러면 바나바는 이 사람들을 아주 사랑으로 꼭 품어안으면서 그들의 메마른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얼마나 환상입니까? 이 두 사람은 환상의 하모니를 이뤄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전력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공의 비결이 함께 일하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Team Works.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시기하고 경쟁심이 왔는데 그냥 맨날 시기하고 경쟁하다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회사가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새 회사를 설립하고서 붙인 회사 이름이 뭘까요? 네, 그게 바로 팀웍스입니다. 자, 1년 후 바나바와 같이, 바나바와 사울은 같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 동행하던 마가가 중대에서 탈락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은, 네, 바나바는, 네, 마가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반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요,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이해해 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심하게 싸웠다고 하는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심하게 싸울 정도면 그 상담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자, 마가가 잘못은 했어요. 근데 아직 나이가 어린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어린 나이에 성경 쫓아온 것만 해도 아주 기특한데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울의 은인입니다. 그 은인이 자기 조카를 또 데리고 가겠다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데 아, 웬만하면 좀 양보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정말 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나바를 더 좋아합니다. 사울보다. 사울은 존경하고 바나바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딴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둘 다 못 받습니다. 이 사울, 성경을 충실히 완성하는 이 사울에게 있는 그 열정 때문일까요? 저도 사울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 잘못을 그냥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이 사울에게는 그 불같은 성격 때문일까요? 정말 나중에 천당 가면 사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물론 나중에 바울의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칼 같은 성격은 부드러운 성격으로 바뀌지만은 이때만 해도 사울의 그릇은 바나바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칼 같은 성격이 주님 안에서 죽기까지는 사실 평생이 걸리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은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집니다. 다 받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바나바 사울의 만남.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이뤄내는데 안디옥교회 네, 포레스트 젠탈 처치에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마음을 합하여 가르친 결과가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First Called Christian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교 율법을 따르던 예루살렘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간주되어 있던 시절에 기존 유대교와는 현재의 다른 안디옥교회를 인식한 사람들이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게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오늘은 크리스토, 그리고 이아누스, 그러니까 크리스토의 이아누스를 합성한 것인데 이 이아누스는 이에노스라는 이 접미사는 어디 어디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크리스토 이에노스는 크리스토에 속한 사람들, 예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 얘기는 예수에 속한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는 작은 그리스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경멸의 호칭이죠. 저 예수쟁이들. 근데 이 크리스천들은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우상으로 가득 찬 로마 제국을 점점 바꿔 나가는데 AD 313년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공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 전 세계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크리스천의 명칭을 안디옥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받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은 성령이 충만하긴 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고. 근데 자기 민족인 유태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또 유태인의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준비된 그 선교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가 많이 있고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서로는 성령의 새로운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남녀로 구별하여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두 사람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이유는 또 뭐예요? 처음부터 남녀를 한 몸으로 만드셨으면은 우리가 짝짓기 하느라고 시간 낭비도 없을 거고 애인한테 까였다, 내가 깠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할 거고 말이죠. 네. 이 모습을 기억하느라고 열흘 전부터 이 전화 스마트폰에다 집어넣으면 매일 그 경고음이 울립니다. 열흘 남았다, 나아요. 써면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뭐 한 몸에 남녀가 다 있는데 무슨,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만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두 반쪽이에요. 근데 반쪽만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는 게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 아담 역시 하와를 돕는 배필, 반쪽들이 모여서 온전한 한쪽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봐줄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을 남녀로 만드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반쪽들이 그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나머지 반쪽, 그 짝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인생의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반쪽을 구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신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은사로 나의 짝에서 없는 은사를 보완할 수가 있다면 그 환상의 만남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부가, 모든 짝들이 컨플릭트가 아니라 컴플리멘터리가 있다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부부 사이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일하는 것도, 주님과 사람이 같이 일하는 것도 팀웍스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팀웍스를 이루듯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원래는 팀웍스의 삶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한테 복종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은사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또는 나에게 없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바로 팀웍스. 이게 크리스천의 자세입니다. 이게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고 자세입니다. 바나바, 사울 두 사람이 한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가르쳤을 때 여러분 사람을 변하는데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1년, 1년 가르쳤습니다. 짧지만은 올바른 신앙교육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만에.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아이덴티티가 뚜렷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오늘 사는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이런 아이덴티티가 없다면 어찌 크리스천이라고 하겠습니까?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belong to Christ, Christ-centered,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세상교회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칭호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나바 사울이 한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 역시 열심히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에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열심히 배우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세상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교회,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구호입니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최초의 이방 교회에서 최초로 크리스천 호칭을 불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시기하지 않고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